네, 오늘은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인데요. 24절에서 34절인데 33절, 34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시작.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벼랑 끝에 놓인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유명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배우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가십과 가짜뉴스와 심지어는 알 필요 없는 사생활 불법적인 어떤 노출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한 인간을 진정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는 최고의 전성기에 끝내 자살을 선택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죽음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얼마 전 저희 자매하고 이야기하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예전에 고독사라고 하면 독거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다 연락도 끊기고 지금은 20대, 30대의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집주인이 집세가 밀려서 독촉을 하다가 죽은 것이 발견되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들은 살아보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 문제와 고통과 번민과 걱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기 전 그들의 마지막 남긴 글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은 물론 희망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죽음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그냥 순간적으로 덮는 일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눈을 감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한 그들 모두는 분명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들은 영원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온 두 명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명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회당의 치리자 중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문제라면 같은 문제, 또 다른 문제라면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꽤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있는 이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25절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첫째, 이 여인의 처지는 첫 번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12회, 12년은 참으로 긴 세월 아닙니까?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여러 합병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출혈로 인해서 빈혈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요. 동반된 피부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계속되는 출혈에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은 구약에서 보면 정결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정결치 못하였기에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사회에서는 격리되었어야만 했고 회당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고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줄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할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고독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 있었고 절대적 고독이라는 사회적 정신적 아픔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 혈루증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잃었습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이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가서 만난 것이죠. 의술이 그 당시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샤만적인, 무술적인 그러한 치료가 있었을 것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치료들이 난무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누님이 계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나요? 저희 누님이 간호학과를 다녔었는데요. 그 당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갔었던 것이 갑자기 이 성경을 읽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으로 지금 따지면 한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 아직도 그 의료봉사 갔다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한 아이가 그 시골에 아주 시골에 갔었어요. 그 한 아이가 시골에서 개에 물렸습니다. 개. 아주 심하게 물렸나 봐요. 그래갖고 그 의료봉사하는 팀에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물린 그 막 물려서 피나고 다 살까지 살점이 떨어져간 그 상처 안에 개털이 가득했었답니다. 개털이. 그래서 의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털이 있냐. 그랬더니 그 물은 개의 털을 뽑아서 상처에 뿌리면 병이 안 걸리고 곪지 않고 빨리 낫는다고 해갖고 그것을 믿고 그 개털을 뜯어갖고 상처에다 그냥 뿌려서 비빈 거예요. 그 심한 상처에 개털이 가득 있어서 그 상처를 소독하는데 더 힘이 들고 아이는 자지를 들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파서. 이것이 불과 4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가진 돈과 시간만 허비했을 것이고 치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 노력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그녀의 그 처지와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갖고 있으니 일할 수도 없었겠죠. 격리되어 있으니 아마 그나마 있었던 돈도 그렇게 치료를 하느라 또 생활을 하느라 생활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한 명 먹고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 수 없습니다.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전의 경제 상태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사회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돈은 없고 경제적인 압박이 그녀를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비타민 음식을 통해 섭취가 됐겠습니까? 병들은 계속해서 악화가 됐겠죠. 그녀는 경제적 고통 속에 놓여있고 이것은 다시 육체적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넷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최종적으로 진정 이 말은 절망적인 말로 최종적인 절망으로 그녀를 표현합니다. 좋아진 것은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 하고 말이죠. 진실로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음보다도 못한 생활을 생각할 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거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그 한 사람에게 겁니다. 다행히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진정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훗날에 떠났지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바글바글 정말로 슈퍼스타같이 나가든 밀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멀리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 사이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신을 더럽고 불결하다고 느끼는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을 가로지르고 어쩌면 더럽다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가로지르고 드디어 예수님 바로 뒤까지 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정 기적과도 같은 마지막 그녀의 삶을 향한 몸부림의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던 자신에게 침을 뱉던 자신을 밀쳐내던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몸부림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최선을 다해 그녀의 손을 예수님께 뻗칩니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한순간 그 순간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 주위의 많은 사람들, 그녀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분의 희망, 한 희망만이 그 앞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든 장래가, 모든 미래가 그녀가 내미는 마지막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 소망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간절한 믿음이 됩니다. 소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그녀의 이 절실함으로 그렇게 마지막 손을 뻗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없는 것은 그 여인이 모든 인간의 모두를 대표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그녀처럼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죠.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격리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인간도 사실은 자신의 혼자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병든 존재입니다. 병들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픕니다. 인간은 병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병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병든 존재입니다. 이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군중들이 그 여인과 멀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세 번째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인해 그리고 많은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바로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었어도 어쩌면 오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죽음은. 인간은 죄로 병든 존재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죽은 존재입니다. 죄를 갖고는 영원한 사망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이라는 정말 끔찍한 곳에서 영원한 사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또한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아마 소망 없이 없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여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를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절박함 속에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동기가 되었지만 그녀를 구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함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라는 나의 병에서 나 스스로를 건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다 해보아도 죄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영어로는 desperate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절박한 상태는 사람을 구원자로 자신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의 병이 낫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순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생수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 저장 탱크에 수도꼭지가 수도 없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 물통의 모양은 생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엄청나게 큰 그 수조에 수도꼭지가 쫙 달려있는 모습. 누구나 수도꼭지를 틀면 생수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끝도 없이 많은 양으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이 생수통이라는 것을 믿고 스스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수가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 수도꼭지를 입에 대고 수돗물을 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시지만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는 이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윤리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얘기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분이 윤리 도덕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수업 시간에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왜 이렇게 죄인이 많냐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갖고 가는 사람이 각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생수를 마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수도꼭지를 열 때까지는 큰 상관 안 하십니다. 그 수도꼭지를 트는 사람이 큰 죄인이건 소위 우리가 봤을 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작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고위관리이든 세금 징수자이건 창녀이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 자신을 믿고 그 물을 스스로 수도꼭지를 틀어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누가 갖고 갈 것인지, 누가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 갖고 가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미리 정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능력이 빠져나갔을 때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즉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죠. 주님의 은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된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스로 믿음의 그 수도꼭지를 열어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의 의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잡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믿음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된다는 것을 예수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그녀에게 갔을 때 그 여인의 피가 잠시 멈춘 것이 아니죠. 그 근원이 치유됐다고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근원이 이 몸뚱아리를 입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아기 때부터의 이 근원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 옛사람의 생명은 고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옛사람 내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처럼 치유는 그렇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원이 치유되었기에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옛사람은 죽고 이 안의 것이 바깥으로 나와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자의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주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그러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정말로 아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권입니다. 나에 대해서 소상히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새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뒤에 이제 진정한 주님의 권능을 느꼈던 나는 모든 것을 앞으로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아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아뢰게 되면 정말 소상하게 모든 것을 아뢰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안으로부터의 새 생명과 새 생명을 통한 치유와 내 안에서 그 새 생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여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서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고 치유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고생이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죽음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를 극한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편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그 사람도 자신의 상황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삶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그저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열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성품을 신뢰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상대방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가 주님께로 갈 때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반대로 나에게로 옵니다. 세상에는 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주님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다른 데로 이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군중을 향하여서 내가 다가갈 때, 군중을 헤집고 주님으로 갈 때 나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침을 뱉고 밀쳐버리는 그 주위에서 주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나를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의사가 그 여인을 치유하지 못했듯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졌듯이 주위에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손을 뻗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